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제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라고 하면 쉽게 오늘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장절로 성경책이 분류가 되고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처음 썼던 모세의 시대나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살으셨던 2000년 전 시대에는 몇 장 몇 절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구절을 찾기가 참 힘이 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몇 장 몇 절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책을 쉽게 구절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장절 편성을 후세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다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에 의해서 장절 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장절 편성은 서양 사람을 위해서 장절이 편성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들이 헬라 문명과 그리고 라틴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장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챕터 6, 엑소더스 챕터 6, 출애굽기 제6장 총 6장 이렇게 보시면 30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절 제6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 주제가 어디 나타나느냐 하니까 서양 사람이 이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신문 기사처럼 제일 첫마디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제라고도 하고 타이틀이라고도 하고 주제라고도 하고 이슈라고도 그럽니다. 먼저 제기를 해줍니다. 이 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제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과 예화 또는 비유가 쭉 나오고 나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끝에 가서 결론을 맺어줍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 주제가 이렇게 정명이 되었지 않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렇게 해서 장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도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제6장에 있는 내용의 압축이며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세상의 황제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제는 우리 보고 우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내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두 번째 강조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고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국을 멀리 떠나 뉴질랜드하고도 오클랜드에서 3시간 남쪽에 있는 롯루아라고 하는 6만 명도 채 되지 못하는 작은 수업의 한 비퉁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뉴질랜드 인구 해봐야 약 4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만 컸지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부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곳 특히 뉴질랜드 하면 우리는 도시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탄트리 사이드, 농촌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농촌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소득을 농축수산물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얻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삐 서울에서 바쁜 삶을 구가하고 사시다가 템포가 느린 이 나라에 와서 사시느라고 상당히 조절하시기가 힘드신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마치 그것은 회상해보면 6.25가 끝나고 50년대에 2부 미국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으셨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 없이 내려왔으니 정말 자기 손으로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신 분들이 월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미국의 주류사회, 교포사회를 건설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월남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이 먼 곳까지 와서 있으니까 마치 월남했던 사람과 비슷하게 한국에서 이 변방으로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는 그대로 야곱시대에 큰 가뭄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들고 있는데 두 해째 흉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간 사람들입니다. 그로부터 4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민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430년 만에 약 240만 명에 해당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봐서는 얼마나 골칫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숫자가 적어야 통제와 규제가 가능할 텐데 외국인들의 수에 맞먹는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불어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나이 반도 가까운 쪽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그곳에 건설했습니다. 고센 지방 북쪽에는 람셋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 남쪽에는 기돔이라고 하는 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군사 요새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후방에서 병창 기지화 시켰습니다. 많은 군수 물자를 생산하여 동쪽으로 원정을 떠날 때에 그것을 뒷받침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의 군사적 그리고 안보적 책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동원된 지도 124년이 되었습니다. 신한국 통일왕조 시대에 그렇게 노예로 시달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마치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민을 와서 도시 문명권에서 살다가 이 농촌 문명권 뉴질랜드 그 가운데서도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도시 로트라에 와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혹사를 당하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집안이 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명한 집안입니다. 레위인 족장의 집안이었고 그의 세살미의 형 아론이 바로 레위인 두 번째 집안의 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족장이 나중에 가게 되면 장로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의 성에서는 바뀌게 됩니다만 어쨌든 족장 집안의 아론의 동생인 모세였습니다. 한때 그는 합세수터 테우라고 하는 그의 양어머니가 여자 바로 여자 황제로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통치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서 애굽의 황제인 바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의 신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3일간 떨어진 광야로 홍해가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들 조상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애굽의 황제 바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우스에 해당하는 주신만 하더라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들의 본래 고대 도시였던 고대 왕궁이 있었던 멤피스 바로 나일강 하류 지중해가 들어가기 전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 멤피스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라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중앙국 시대와 통일왕조인 신앙국 시대에 수도가 되었던 것은 나일강 중류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거기는 멤피스가 아니고 테베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도 지역신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공기의 신 아몬신이 있었습니다. 수도가 그쪽으로 옮겨자 아몬신도 주신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주신만 하더라도 태양신 나와 공기의 신 아몬 두 신을 섬기고 있는 외에 제3의 신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현인신인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또 신입니다. 그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며 달의 신의 아들이며 그리고 나일강의 소유자이며 나일강의 지배자인 신입니다. 특별히 그는 눈을 치장하여 매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매 눈을 치장하고서는 나는 하늘을 날고 있는 온 세상을 천하를 관찰하는 매 눈을 가진 호르스 신이라고 자신을 칭했습니다.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감시하고 있는 자 하늘의 매를 상징하고 있는 현인신 바로입니다. 이러한 우상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 바로 앞에 기껏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들의 조상신 여호와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니 세상이 코흘리게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코웃음을 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바로 같으면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자를 그냥 감옥에 가두어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잘못을 직책하는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정도의 가치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사히 되돌려 보내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현혹될까 싶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흙벽돌이 필요합니다. 그 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흙벽돌을 단단하게 만들자면 반드시 우리도 어릴 때 고향에서 보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볏짚을 짝두로 얇게 짧게 썰어서 그것을 진흙과 함께 엮여서 벽돌을 찍어내야만이 단단한 흙벽돌이 완성됩니다. 찍어낸 것을 야외에서 말리기만 해도 단단한 흙벽돌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짚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그 대신에 풀이나 곡초, 그루터기를 찾아서 일일이 짚을 대신하여 흙벽돌을 같은 수량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 노예로 부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선동을 해도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탁월한 것입니다. 뿐입니까? 애굽에 수백 명의 감독을 파송해서 이 작업을 잠시 감독하게 했습니다. 뿐입니까? 수천 명의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 서기들입니다. 감독의 보조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루하루 성과를 각기 맡은 가문과 지파별로 보고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이 상관인 감독에게 숫자를 보고합니다. 수량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많은 시간을 집이 아니라 풀을 줍기 위해서 곡초 그루터기를 줍기 위해서 돌아다녔으니 흙벽돌을 찍어낼 시간마저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량이 모자라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젊은 친구들이 외국인 감독들이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숫자가 모자라는 만큼 매를 맞게 되니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전부 죽게 될 것입니다. 왜 끝에 장사 없다고 다 하해를 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합하여 마지막으로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그 정책이 너무 가혹하며 불합리하다고 일일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웃음을 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롯데루아가 상업적으로 경기가 사라지며 중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지만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큰 돈밖에 없으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전세를 내려주시고 리스값을 내려주시고 경기가 다시 부양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아우성을 친들 그저 투표해서 표만 얻어가고 다시 그런 척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나라 정부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버리면서 그대로 수량이 모자라면 계속 매를 때리겠다고 그냥 버려두려고 했습니다. 기록원들이 왕궁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걱정이 되어서 황금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록원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이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 이 말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면서 도리어 애굽의 황제인 바로에게 미운 틀이 박히게 하여 우리는 매에 맞아서 죽게 되었으니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만들었다고 하면 하는 큰 원망과 불평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 젊은이들 기록원들은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들의 원망과 판단을 최종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는 맞아 죽게 생겼지만 그러나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해주시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대한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맞아 죽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면초가로 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죽음의 병 가운데 들어가서 죽음을 눈앞에 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더라도 우리를 부활시켜주며 우리를 영생과 구원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죽으면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살리실 것 같으면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당신의 일꾼으로 남은 세월 동안 사도처럼 살다가 큰 업적을 돌려드리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과 결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같은 출애굽기 21장에 가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율법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들이박는 그 불로서 들이박기를 좋아하는 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을 들이받아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동네에서 그 소 단속을 확실히 하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주인이 이제부터 단속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소가 또 사람을 불로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배상하면 될까요?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 소를 돌로 쳐 죽이면 물론 그 소의 임자 역시 목숨을 내놓으면 한다. 그러나 그 유가족들이 그깟 목숨으로 목숨을 갚아봐야 못하겠는가. 사람은 이미 죽고 났는데 그러므로 돈을 요구할 때는 요구하는 것만큼 주어라. 그런데 그 임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할 때는 요구하는 대로 주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몸으로 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늙은 종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그 집에서 종으로 달라고 하면 주도록 하라. 이것이 율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가 받아서 고의로 죽이기는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종인 경우입니다. 남종, 여종. 그 경우에는 목숨으로 형법상 대신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은 30세겔를 주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 그것이 율법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면 가장 고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헐고로 사람을 지었지만은 그 코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격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하고 있기에 아름다운 우주는 구탄 상태에서 그냥 좋은 상태에서 매우 좋은 상태로 바뀌었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총평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거나 노예로 부리는 것을 도무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에 일반 사람이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인자가 종인 경우에는 은30냥 한국 돈으로 1,000,000원 남짓하는 돈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종의 신세를 면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노예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 가운데 미국의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인류가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름은 노예와 종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본과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해도 돈 벌기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팔자도 고치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을 받으며 교회도 짓고 얼마든지 사람을 사서 목회자로 앉히며 자신의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세상의 노예입니다. 출애굽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출애굽을 시켜놓아도 애굽의 세상 풍속으로 되돌아가고 만 자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너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라. 그것이 좋다면 그대로 살아라.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은혜와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있는 여호와의 강한 손이 평탈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출애굽의 역사는 없습니다. 노예가 사람으로 성격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주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석방과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나쁜 버릇과 나의 옛날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인격 수양자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뒷면을 훑어보면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얼마나 인격에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 직책상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신 적도 있는 사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장관급이었으니 그 방에는 뭐 장관님들도 출입하시고 그보다 높으신 분들도 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옆에 비서실에서 그분들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면서 기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때 그 인격적으로 보이던 장관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극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진작부터 30대부터 알아챘던 사람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 그 모양.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출애굽을 시켜놓아도 그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드러나타나야만 할 텐데 그래야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절과 5절에 연급포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언자에 약속약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자는 계약이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풀이해보면 이것은 법을 프라미스 또는 법을 컨트랙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법을 프라미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한 일방이 상대방을 향하여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약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갑이라고 하는 일방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함께 사인을 하고 함께 맹세했기 때문에 버벌 컨트랙트에 해당되는 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더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영어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카비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구약을 올드 카비넌트 그리고 신약을 뉴 카비넌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언약과 새 언약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의 상대, 계약을 본래 하신 갑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약의 상대방인 을이 되어서 맺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은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계약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창작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계약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계약입니다. 기타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저주하고 혼을 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보호하심이 또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아들인 적장다 이삭이 성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또 두 명의 상둥의 아들 가운데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 되고 있는 야곱이 성계하게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세상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끄집어내줄까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갑과 을이 되어서 그런 언약을 했을까? 이제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남아있는 세월 동안 당신의 이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소원하셨습니까? 혹시 이번 이 대학만, 이 좋은 대학만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기업이 창대 주도록 뒷받침만 해주신다면 거기서 얻는 모든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혹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비록 확실한 계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꿈속에서 한 그 약속조차 잠이 깨어서 했던 그 세약조차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 역시 찾고 계십니다. 아니 지키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한 팔이 그때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백성으로 계속 살고 있을 때 그 강한 팔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반쯤 때려서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끌어당기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대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중시조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이 430년 전에 가나안 땅 남부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올 때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상기시켜 주신 약속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자손입니다. 너는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는 너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의하여 눈이 감기고 인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4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자손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강한 손으로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430년 후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우리는 눈과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하도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예언의 말씀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예언을 세 번이나 해주셔서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살아났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저 심령 속에서부터 울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살아나는 1번 타자는 누굽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자리에 제시리 집사님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을 두고서 왜 새벽 기도에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까요? 살아남느니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가 이 땅에서 될 텐데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제시리 집사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개인을 두고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표징을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세실이 집사가 나와서 두 팔을 들고서 이 교회에서부터 이 롯두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간증하며 외칠 때에 우리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징으로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도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세월 동안에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십니까? 오늘이라도 너는 별 필요가 없으니 돌아오라고 하면 걷어가시는 우리들의 영혼이요 생명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들 형제들은 다 살아있습니다만 조카 가운데 먼저 죽은 조카가 있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밤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밤중에 전화 받으면 섬뜩섬뜩합니다. 또 누가 죽었다는 전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믿고 죽었으니 믿고 죽는 자는 천국에 가면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당이요. 뭐 다시 깨어나면 로또라 하스피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생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살아남느니라 하신 것이 아니고 세 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누가 살아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구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겠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에 비로소 그 역사가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상황이 어려운지 죽음의 문턱뿐입니까? 여기 지금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우리 롯데로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들이 상해 있는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육하려고 해도 들은 척만 척입니다. 당신이나 똑똑히 하십시오. 목사인 저보다 저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전합니까? 권사님을 보내봐도 안수 집사님을 보내봐도 믿음 좋다고 하는 집사님을 보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20년 동안 무슨 일들을 저질렀기에 제가 얘기해도 안 돌아옵니다. 제가 1년 3개월 동안 얼마나 목회를 잘못하였기에 마치 애굽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손이 나타나야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엄청난 3년 이상의 가뭄 동안에 온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말라붙었습니다.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비를 주십시오. 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 멀리에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서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청명한 날이지만은 구름 한 조각 나타나는 것 보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누가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 징조를 받아들이며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은 크나큰 비가 되어 흘러내릴 이 땅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낫게 해준 줄 알았더니 손톱같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낫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밀어붙이며 전진한 자에게는 정말 큰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요즘도 낫게 해주었으니 또 나빠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 의심하고 불신하며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이 땅 위에 쏟아지는 비결입니다. 참고삼아 한 말씀만 드리고 결론을 맺어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민이 한국 사람 이민이 많이 들어오지 아니한 이유 중에 하나 큰 것이 캐나다가 그동안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대로 캐나다가 이민문을 아시안에 대해서 닫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어디로 이민 갈까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전부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로 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살만하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생각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클랜드로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은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 돈도 많습니다. 요 몇 개월 사이에 오클랜드는 오클랜드 영역 안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땅이 다 하프 밀리언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시드니만큼 호주만큼 땅값이 오르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3시간 북쪽 있는 도시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밀리언을 받고 집을 판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넓은 땅을 구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몇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높은 값을 주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지. 현재 뉴질랜드의 대어리 산업이 아주 호황 중의 호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분유와 우유를 얼마나 뉴질랜드 것을 최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밀크는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어리판이 아주 호황입니다. 그러므로 100헥타르 정도 30만 평만 있다면 2, 300마리 소를 키울 수 있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이 충분한 대어리판이라면 높은 값에 팔리고 있는 것이 현재 실황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았던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롯두라 근처를 통해서 오클랜드에서부터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대학이 여기 없습니다. 교육기관이 변변찮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거의 자기들의 업소만 방문하고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강한 팔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분이 우리를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실 그때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언을 기억하시고 서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을 살리는 우리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대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